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의 휴전 위반으로 이달 말 예정된 평화회담 개최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는 지난주 시리아 전역에 적용되는 휴전을 중재하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평화회담 개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오늘 만일 휴전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평화회담은 좌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친정부군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시리아의 주요 반군 단체들도 정부가 휴전을 위반해 평화회담 개최 논의가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들은 다마스쿠스 인근 바라다벨리 지역에 최근 2주째 시리아와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통폭탄을 투하하는 등 연일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지난해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발령된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쿠데타 주동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길렌의 추종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국가 비상사태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터키 경찰은 그동안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로 4만여 명을 체포하고 길렌의 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등 10만 명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터키 당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퇴임 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해외로 추가 이송할 계획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테러 용의자 석방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취임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회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뒤 수감자들을 해당 국가에서 기소되도록 송환하거나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가 하면 재판 없이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가 호주와의 모든 군사 협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대변인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이 지난달부터 중단됐다며 이로써 합동훈련 등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지난해 말 호주 군사 언어훈련소에서 인도네시아 군 장교로부터 일부 교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수군인 코파수스는 호주 퍼스에서 공군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 신문은 코파수스 교관이 훈련소 내에서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인 판차실라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자 158명이 집단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무장괴한들이 필리핀 남부 키타파완시에 북코타파토 지구 교도소를 공격한 직후 한꺼번에 탈출했습니다. 무장괴한 100여 명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쯤 교도소를 공격해 2시간가량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관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탈주범 추적에 나서 14명을 체포하고 6명을 사살했으며 2명은 투항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모로 이슬람 자유전선이라는 이슬람 과격단체가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중 사용한 이메일 1031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에서 받은 1850쪽 분량의 자료를 어제까지 공개하도록 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문서들 중 상당수는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국무부에 제공한 문서들과 거의 중복되며 일반에 거의 공개된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에 빠지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주범인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는 생전에 나치 정책의 근간이 된 유대인 증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 나치 당원들의 필독서로 꼽히면서 선전자료로 활용됐던 이 책은 최근까지 독일 정부에 의해 금서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기존 책 내용에 비판적인 해설을 곁들인 나의 투쟁 비판본이 발간되면서 독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독재주의 정치 사상과 히틀러식 정치 선전이 담겨있는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독재자와 전체주의 사상을 바로 알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독일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는데요. 세계적으로 급진주의와 독재 정치가 세를 넓혀가는 시점에서 나의 투쟁 비판적 읽기에 인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월 5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체이스 코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f the moon fell down tonight, 설령 오늘 밤 달이 떨어진다 해도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Every time I see your smile, it makes my heart beat fast. And though it's much too soon to tell, I'm hoping this will last. Cause I just always wanna have you right here by my side. The future's near but never certain, so please stay here for just tonight. I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to deserve you in my life. I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along the way. I just can't get you off my mind, and why would I even try? 'Cause even when I close my eyes, I dream about you all the time. I just always wanna have you right here by my side. The future's near but never certain. Just tonight, I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to deserve you in my life. I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along the way. And even if the moon fell down tonight, there'd be nothing to worry about. As long as you're here, I'm
mustard on something right to deserve you in my life. I mustard on something right along the way.
Salah Inne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오종수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7일부터 엿새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공식 순방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 사업을 점검하는 건데요. 중국이 20년째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함이 기동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알레포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고요. 이어서 지난해 7월 쿠데타를 진압한 후에 배후 세력 숙청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인권 탄압 논란을 빚어왔던 터키 정부가 이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한번 3개월 연장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했군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 일정으로 콩고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잠비아 그리고 마다가스카를 공식 순방한다고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왕 부장의 아프리카 순방 일정과는 별도로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왕정회의 부주석을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가나에 보내서 아쿠포 아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자, 연초부터 이 중국 외교 당국이 아프리카에 좀 신경을 쏟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초부터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아프리카 일정이 연달아 진행되는 건데요. 이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장들이 20년째 해마다 첫 해외 순방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택했다면서 이것은 중국의 귀중한 외교적 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한 단계 높이기를 희망한다. 말했습니다.
네. 자, 20년째 중국 외교부장이 새 첫 일정으로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장점인 국가주석 집권기였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 공산주의 특유의 폐쇄 사회와 통제 경제 체제를 벗고 이 개혁 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시기입니다.
예.
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제 사회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이 저우추취, 다시 말해서 해외로 나가라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었는데요. 이 기존 선진국들과 개발 도상국에는 이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중국이 효과적인 사업을 벌이기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이 장점인 주석은 1996년 이 아프리카 6개 나라를 순방했습니다. 이 장 주석은 당시 아프리카 연합본부에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설립을 제안했고요. 이후 중국 외교부장이 매년 이 새해 벽두에 아프리카를 찾는 전통이 수립된 겁니다.
네. 자, 장점인 주석이 당시에 1996년이죠.
네. 네,
아프리카의 협력 포럼을 제안했는데 그 이후에 이 협력 포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4년 뒤인 2000년에 이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후에 영어로 중국을 가리키는 차이나와 또 아프리카를 합쳐서 차이나 아프리카라는 말이 중국에서 유행할 만큼 이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해졌는데요. 이 포럼에서 얻은 효과를 통해서 이 국제 자유 경제에 적응할 자신감을 얻은 것이 이듬해인 2001년에 이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 WTO에 공식 가입하는 것을 돕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난 20년 사이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류가 결실을 본 결과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1년여 전인 2015년 12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중국-아프리카 정상연석회의를 열어서 총 600억 달러가 투입되는 240여 건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이 6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요. 실무진이 지난해 연중 아프리카 각 나라들을 방문해서 이 사업 진행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프리카 나라들의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이 얻는 실익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진행되는 투자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중국 국영기업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정치 군사적인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동북부의 아덴만에 접한 작은 나라인 지부티에 첫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군사 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미국식 해외 군사기지 운영 사례를 따르고 있는 건데요. 이 지부티 기지를 기반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을 이 중국관영 CCTV가 지난해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시 좀 서두로 돌아가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에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시진핑 주석의 600억 달러 투입 약속과 관련된 사업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고요. 이 600억 달러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10개 정도로 주요 사업을 정리를 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 내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중국 국영철도 회사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와 지부티를 연결하는 철도를 개통했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 표준 기술로 건설한 철도여서 이 중국 현지에서 운행되는 기차와 모양도 같고 또 운영 방식도 흡사한데요. 이 지부티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기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 당국이 기대하는 한편 또 에티오피아와 지부티 등 해당 지역 국가들은 교통망 확보와 경제적인 부가 효과 등으로 도움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국영철도회사는 지금 케냐와 나이로비를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고 있고요. 각국의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러시아 정부가 자국 항공모함이 기동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군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지중해 연안에서 아드미랄 쿠즈네초프의 전투 공습 작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어제 올렸습니다. 이 쿠즈네초프함은 러시아 해군이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장면과 함께 이 러시아 군 장병들의 함상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2분 21초 분량으로 담았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가 이 항공모함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에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알레포 전투가 얼마 전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 승리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알레포 일대의 공습을 담당했던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바로 이 지중해에 머물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린 겁니다. 이 러시아 북해함대 소속인 쿠즈네초프함은 지난해 10월 이 러시아가 알레포 전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던 시기에 지중해로 이동했는데요. 11월부터 알레포는 물론이고 인근의 이들리브와 홈스를 비롯한 시리아 주요 지역 공습에 참가한 과정을 이 러시아 당국이 공개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항공모함이 시리아에서 활동한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쿠즈네초프함이 전투에 직접 투입된 것은 러시아 해군 역사상 처음이라고 얼마 전 밝혔는데요. 이번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본 러시아인들은 이 군사 강국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러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감탄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이 항공모함을 더 건조해서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러시아군이 그동안 시리아에서 공습을 거듭 진행한 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시리아와 바샤르 알라사드 정권을 돕는 정부군과 지원세력은 반군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반군 거점인 알레포 동부지역 일대를 봉쇄하고 고립작전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식품과 구호물자들이 공급되지 않아서 현지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고립지역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학교 병원 등 비전투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 인명피해가 계속됐지만 이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알레포 일대의 민간인 구호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터키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 연장을 선포했다고요?
네, 터키 정부가 제출한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이 어제 집권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한 직후에 배후 세력 색출과 국가 질서 회복을 명목으로 3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했었는데요. 이후에 10월에 한 차례 연장됐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연장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터키의 국가 비상사태는 오는 4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자, 이 국가 비상사태 연장을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누만 쿠르툴무시 터키 부총리는 터키 정부가 쿠데타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후 귤렌 지지자들에 대한 색출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귤렌 세력을 비롯한 모든 테러 집단을 척결할 때까지 비상사태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평상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터키의 행정부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칙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예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터키 정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힘이 집중되는 형태로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을 터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터키 정부 운영은 공식적으로는 의원 내각제지만 이 정부 수반인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보다 의전상의 국가 원수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한 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친정부 매체를 비롯한 터키 언론들은 이런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중입니다. 터키 현지 신문 휘리에트는 최근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추진에 반대하면 누구든지 반역자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115대 미 연방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폴 라이언 의원이 하원의장에 재선되고 무리를 빚었던 의회 감독군에게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은 철회됐는데요. 자, 의회 개원 첫날 표정 알아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 중인 제너럴 모터스 GM을 비판했고요. 또 다른 자동차 업체인 포드사는 멕시코 공장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를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연방의회가 개원했는데요. 연방의회 첫날 표정은 어땠습니까?
네,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의 의원이 개원 선서를 하고 115대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날은 전통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선출이 있었는데요.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표결에서 239대 189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충분히 재선이 예견됐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공화당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라이언 의장이 여러 난제를 끌어가야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 라이언 의장은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말로 이런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수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이 통합을 호소하기로 했죠.
However bright of a contrast that we draw between us, it must never blind us to the common ground that we share.
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유하고 있는 이 서로의 공통된 기반에 대해서 눈을 감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하원 대표로 재선된 낸시 펠로시 의원도 연설에서 미국인이 희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다며 함께 노력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윤리국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무산됐군요.
그렇습니다. 의회 윤리국은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창설된 독립기구인데요. 지난 2일 하원 공화당 간부회의는 라이언 의장과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의 반대도 불구하고 의회 윤리국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요. 어제 오후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네. 자, 의회 윤리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는 물론이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독립적인 윤리감시기구를 약화하는 법을 처리해야 하느냐며 아주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세제개혁과 건강보험,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는데요. 자 이런 비난 속에 결국 하원이 표결을 처리한 겁니다.
네. 자 이 개회 첫날부터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의회를 방문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자신이 추진한 건강보험 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오바마 케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이 공화당 의원들이 폐지 1순위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정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도 트위터에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오바마 케어는 절대 저렴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회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까요?
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어제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려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할 의사가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개편 방향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에 오바마 케어의 두 가지 조항, 즉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추가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조항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죠. 포드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이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군요.
네, 이 포드사가 어제 16억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는 지난해 봄 멕시코 산루이 포토시에 소형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를 처리하고 대신 미시간주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포드사의 마크 필즈 최고 경영자는 미시간주 플레락 생산 생산공장 증설에 7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2018년부터 700명의 노동자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드 CEO는 이 공장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포드사의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이 포드 측과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일종의 어떤 신경전이 오갔다고 하던데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려는 포드사를 비난하면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포드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 모터스, GM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요?
예,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서 GM이 멕시코에서 만든 쉐비 크루즈 차종은 미국의 판매처에 보낼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이 미국에서 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GM도 멕시코에 생산 공장이 있는가 보죠?
예, GM은 지난해 6월부터 소형 승용차인 크루즈를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매해 왔는데요. GM은 당시 소형차 수요가 증가해서 그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 또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돌려놓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무관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말 미국 에어컨 제조업체, 그러니까 냉방기 제조업체인 캐리어사와 협상해서 일자리 1,100개를 미국에 남기겠다는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캐리어사는 지난해 2월에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일부 일자리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남기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통신업체 스프린트가 해외 일자리 5,000개를 다시 미국에 들여오고 원웹이라는 새 위성 제조회사가 미국에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를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스페이스X는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로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첨단 기술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우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9월 발사 직전에 로켓이 폭발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넉 달 만에 로켓 발사를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사 예정인 이 로켓이 기존의 9월에 폭발했던 것과 같은 기종이라면서요?
네. 이 펠컨 9이라는 무인 로켓입니다. 길이가 70m, 무게가 549톤의 2단 로켓으로 이 8일 캘리포니아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이리듬 커뮤니케이션이 제작한 이 10개의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띄우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렇다면 인공위성 발사 임무를 앞두고 폭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 직전에 엔진 가동 시험 도중에 로켓이 폭발하면서 적재했던 인공위성도 파괴됐는데요. 6,200만 달러짜리 로켓, 2억 달러짜리 인공위성이 파괴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폭발로 발사 시설도 일부 파손됐는데요. 자,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 사고의 원인을 잘 찾아내야 할 텐데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좀 찾았습니까?
네, 스페이스X사는 발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지난번 사고의 원인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사 결과 로켓의 액체 산소 저장 탱크 안에 있는 이 헬륨 용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헬륨은 매우 낮은 온도의 액체 산소 탱크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헬륨 용기 내벽이 찌그러지면서 액체 산소가 마찰을 일으켜 점화했다는 겁니다. 이 스페이스X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연료 공급 계통의 설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번에 인공위성 발사 외에도 또 앞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들이 많이 밀려 있다고요?
예, 스페이스X는 여러 민간 회사는 물론이고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도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렇게 이미 계약한 임무들이 발사 횟수로는 70회, 계약 액규모로는 총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또한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 2025년까지 인류의 화성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하며 공격적인 화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벨 밀러의 노래입니다. You Love Me. 당신은 나를 사랑하죠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ell me where I stand. I'm feeling all alone. It's cold where I am. Can you come and keep me warm? I need you, want you. There ain't nothing else I want. Say you love me, you love me, you love me, you do. Yes, you love me, you love me, you love me, you do.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유럽에서는 국민 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결정됐는데요. 올해도 세계 정세를 좌우할 주요 선거가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7년에 주목해야 할 세계 주요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15일 네덜란드 총선거.
지난 한해 국제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타이틀을 뜻하는 브렉시트였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타이틀을 결정했는데요. 올해는 넥시트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15일 네덜란드가 총선거를 하는데요. 극우파 정당인 자유당 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은 현재 지지율에서 마크 루테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자유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소수당들이 연정을 통해 빌더르스 대표의 집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3월 26일 홍콩 행정장관 선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를 보고 이 중 중국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원칙을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지난 2014년 8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되 1200여 명으로 구성된 행정장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과반 지지를 얻은 두세 명만 입후보할 수 있다는 선거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홍콩에서는 이에 반발해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른바 우산혁명이 그해 홍콩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우산혁명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올해 3월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친중파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투표 후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게 됐지요. 현 렁충잉 행정장관은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친중국 정부 인사인 홍콩 보안국장 출신인 레지나 입 신민당 주석이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 나서겠지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근 사임을 발표한 조은창 홍콩 재정사 사장인데요. 재정사 사장은 홍콩의 재무장관격입니다.
4월 23일, 5월 7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프랑스 대선 역시 세계인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의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결선 투표에서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이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 5월에 있을 결선 투표는 피용 후보와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당 대표의 양자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르펜 대표 역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며 반이민, 반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극우 세력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는 르펜 대표가 5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반EU 분위기가 일고 있는 유럽에서 극우 세력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프랑스의 우파 세력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독일 총선거.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치러지는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취임한 이후 12년째 독일을 이끄는 메르켈 총리는 이번이 네 번째 총리직에 도전하는 건데요. 올해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대표로 있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이 지그마어 가브리엘 당수가 이끄는 중도좌파 독일 사회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메르켈 총리가 총선에서 패한다면 유럽연합은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또는 11월에 있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중국 공산당은 올해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일명 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중앙위원과 정치국원 24명, 정치국 상무위원 9명 등 차기 5년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말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공보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핵심이란 수식어를 쓴 것은 앞으로 시 주석의 권력이 더 공고해질 것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63살인 비교적 젊은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제19대 한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원래는 12월 20일로 잡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기 선거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6개월 안에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탄핵 심판이 빨리 가결될 경우 조기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선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ump the gun. Jump the gun입니다.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네, 본문에서 제가 토니에게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어제 면접했던 지원자 어땠어? 라고 묻자 토니가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제가 Wait, already? 뭐? 벌써?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너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그게 말이야, 능력이나 성격 모두 내가 원하던 쪽인 사람이라서 그랬어.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is jump the gun. Jump the gun. If you jump the gun,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oo soon, and act too hastily. 네, jump the gun은 성급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긴장해서 출발 신호인 총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데서 생긴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친구에게 You have to be more careful and not jump the gun.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re's another example. Jake raised his voice at me before he even knew the whole situation, but later he apologized for jumping the gun. 제이크는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높였어. 그런데 성급하게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jump the gun.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jump the gun. 성급하게 행동하다. Jump the gun.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Whitney Houston이 부른 I Believe in You and M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43년 1월 4일 오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 과학의 창시자 아이작 뉴턴이 영국 동부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또한 재혼을 해 뉴턴은 조부모 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뉴턴은 이후 18살 때 명문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서 수학과 물리학, 광학, 천문학 등을 공부합니다. 이후 1665년 유럽 전역에 퍼진 흑사병을 피해서 고향에 돌아온 뉴턴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The Englishman Isaac Newton did think about it. Why, he asked, does the apple fall vertically downwards? What force is pulling it?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에 의한 것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뉴턴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라고 하는 이 뉴턴의 역학적 자연관은 이후 18세기 계몽 사상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48년 1월 4일 오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버마가 62년 동안의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버마 연방으로 독립합니다.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버마는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의 한 주로 편입돼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버마는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웅산 장군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버마는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아웅산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아웅산 장군과 독립운동 세력은 곧 영국과 독립 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끈질긴 협상 끝에 마침내 1948년 오늘 영국은 버마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